네, 오늘 하나님 말씀 스바냐서 3장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새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서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 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아멘. 네, 스바냐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산 것은 지금 우리 게인스빌에서 한 18년째 지금 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깨달은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생활하면서 그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우선순위가 이제 나의 성품이 고쳐진다거나 아니면 또 나의 능력이 이제 보강되어서 주님의 아들로서 인정받는 수준에 이른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이제 지금까지 산 날은 산 날이고요. 지금부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부단히 주님과 동행하고 의지하고 또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그 리듬에 잘 맞추어 가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가장 신앙의 우선순위다라는 사실을 제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함으로써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고 또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는 일에 초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주님의 뜻을 순수하게 사모하고 순수하게 정말 맑게 그리고 주님의 목표를 따르는 그 동행의 과정 속에서 누림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냥 동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누림이 있고 또 새로운 삶에 대한 열림이 있는데 바로 그 누림과 열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새로운 삶을 주시려고 하는 그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목사 되기 전에 20년 넘게 공과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또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저보다 훨씬 더 공과대학 선배님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그때 제 일에 제가 그 공과대학에서 네, 일하고 학업을 할 때 모든 초점은 뭐였냐면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답을 얻는 것이었었어요. 답. 그리고 답을 얻었다면 부단히 노력해서 그 답이 추구하는 그 목표를 이루었다면 그러면은 그 목표에 이른 그 수준, 품질 또는 생산량, 효율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거의 모든 일과 연구의 베이스가 되었죠. 그래서 공학도는 그 어떤 이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는 목표를 이루었다면 그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그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 트러블 슈팅 능력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만약에 안 나온다라든지 목표한 품질과 생산량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사실 쓸모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학에서 배웠고 누구나 다 이렇게 추구했고 누구나 다 이것을 잘하면 칭찬했고 못하면 도태됐어요. 그래서 이런 삶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서도 얼마 동안은 내가 예수 믿고 얻는 결과물이 뭔가 뭐 성품의 측면에 있어서 또는 나의 삶의 어떤 효율성의 문제에 있어서 또는 나의 뭐 어떤 습관의 문제에 있어서 그 결과물이 뭔가 굉장히 애타게 구했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저 어떤 생산성, 그것이 생산하는 어떤 그 힘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우선시하는 그런 패러다임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이 패러다임 속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시냐 하면 일마다 정답을 주시는 분, 그리고 나를 어떤 뭐 남들이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수준에 올리시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 종종 이런 예수님을 인식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곤 했었죠. 그 중에 한 가지 참 정말 가증스러운 기도 하나가 뭐냐면 좀 제가 십일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은 뭡니까?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좋은 결과, 많은 돈을 얻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뜻이 됐죠. 저는 그 기도한 게 너무 부끄러워요, 지금은. 근데 이런 패러다임은 공학뿐이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도 추구하죠. 근데 이렇게 사는 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면 이게 기준이 선명해요. 됐고 안 됐고 유지하고 못하고가 기준이 선명해요. 왜냐하면 숫자로 다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요즘은 우리가 데이터 교를 신봉한다고 그렇게 했죠. 물건 사실 때 여러분 그냥 사시지 않죠? 데이터 보고 사시죠. 별이 몇 개인가. 별이 몇 개인지를 보면 몇 명이 응답했는데, 그죠? 몇 명이 가장 많이 좋아했고, 그 다음으로 좋아했고, 뭐 이런 거 보고 사시잖아요? 벌써 우리가 이 숫자에 들어온 거예요. 숫자 세계에 이미 들어왔었고요. 이제 그거를 더욱더 견고하게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은 숫자로 말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저는 이 본질을 분명하게 같이 함께 보고 같이 공감하고 그리고 같이 여기에 협력할 수 있으면 좋겠다. 동역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중요한 본질을 알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집사로서 호주에 살 때 집사로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얻은 핵심적인 변화는 아까도 제가 미리 조금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구하는 삶의 여정 자체가 굉장히 귀한 가치를 지닌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로부터 답을 얻을 겁니다. 어떻게 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많이 되게 해주십시오. 뭐 빨리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조급하게 해요. 조급한 심령은 항상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관하고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급한 심령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조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결과가 아닌 그 과정, 주님과 함께 걷는 과정, 지금 이 예배의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과정의 의미는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리고 이 과정이 과거의 창고로 들어가면 그 과거의 창고로 들어간 그것은 무의미해지는 게 아니라 그 내가 발견한 의미는 그 미래를 향한 새로운 힘으로 작용을 해서 그래서 나에게 더욱더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순수하고 맑은 삶으로 나를 인도해 준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과정을 의미할 때마다 사실 우리는 이걸 말로 표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말로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고 내적 축복이 열리는 것, 이것 또한 쉐어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말하면 사람들의 귀에는 그냥 흘러가는 말처럼 들리기 일상이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임팩트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같이 그 과정의 의미를 발견하고 즐거워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다른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희로애락의 순간마다 혹시 이 모니터를 한번 꺼보시겠어요? 제 모니터를? 네, 모니터를 좀 꺼주시면 성도님들이 희로애락의 순간마다 주님을 찾고 동행을 구하는 그런 간절함 속에서 뭐 내세울 게 없어도 좋아요. 그리고 또 뭐 그것이 자랑스럽지 않아도 정말 좋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간절함 속에서 말씀을 열고 또 기도로 들어가고 나는 이런 삶이 그냥 자연스러워지는 그냥 그러기에 동기부여가 내적으로 잔잔한 채 충만한 그런 삶, 숫자와 겉모양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누가 보아도 폰도 판단할 수 없어요. 제처가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말씀 보고 하는 걸 알지만 제처가 하는 것만큼 제가 그렇게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따라서 그것을 같이 하다 보면 그것을 또 알게 돼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의 삶이 굉장히 소중하다.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 삶. 그냥 우리가 그걸 또 특별히 뭐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둘이서. 근데 그런 삶. 그러면 굉장히 평안하고,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삶이 좀, 안정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평안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여정의 길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어졌거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셨고 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원리적으로는 우리가 완전히 이 길을 얻은 겁니다. 얻었는데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느냐 아니면 우리의 내적인 주님을 향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걸어가느냐 거기에 이제 갈림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지자들은 요즘 이제 우리 선지서를 보고 있는데요. 선지자들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미리 나름 뭐 좀 부족함이 있었겠죠. 부족하나마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잘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신앙의 정답을 찾고 가르쳐서 고치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과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뭐 그것 말고 뭐 리더로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나? 하는 그런 측면을 좀 궁금해하실 텐데 오늘 스바냐서를 통해서 그 메시지와 함께 선지자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스바냐서의 이게 흐름을 좀 볼게요. 오늘 본론으로 들어갔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네요. 스바냐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3장 17절이 가장 유명하죠. 아시죠? 우리 복음성가 찬양으로도 많이 했고요.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마음을 팍 털어놓으신 그 아주 함축적이면서도 강렬한 사랑 고백. 이게 우리의 신앙의 어떤 정답이 되겠죠. 그런데 성도의 삶에 대한 이 말씀의 임팩트는 얼만큼 될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냥 무덤덤하게 들으실 수 있고요. 또 내가 이 말씀에 언제 분명히 은혜 받았던 것 같은데 그게 언제지? 하고 기억을 더듬어 보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답으로 받아들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답으로 받고 나 알아! 라고 하는 순간 그 말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와 내가 말하는 대상에 내면을 움직이는 힘은 거의 전무해요. 없습니다. 약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증거해도 서로가 가르치고 또 쉐어링을 해도 감동이 없을 때가 많죠. 그건 우리가 답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정답으로. 그리고 그 정답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추상적인 바람. 그 속에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3장 1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렬한 임팩트가 될 뿐만 아니라 1장부터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좀 어떤 내면을 좀 때리는, 속된 말로 우리 이 뼈를 때리는 그런 그 말씀이 되려면 우리는 말씀을 자꾸 그냥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답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시원하다라고 느끼는 그 패러다임을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스바냐서의 메시지의 흐름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잘 보시면은 1장에는 여호와의 날, 날이라는 말, day, 날이라는 말이 키워드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종말을 가리킵니다. 종말. 네, 종말은 예수님이 오셨을 2000년 전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그날에 여호와의 날이니까,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때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쉽죠? 그죠?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 되심, 구원주 되심을 드러내시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선지서에서는 여호와의 날을 뭐라고 이제 많이 그 내용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심판을 많이 표현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7절에 보면 심판하시는 날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14절에서 다시 한번 심판하시는 그 무서운 날,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날이에요. 8절에는 재물을 잡는 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분노하시는 날, 또 18절에서도 이어서 분노하시는 날이 또 되풀이 돼요. 16절에 보면 나팔이 울리는 날, 뭔가 거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적인 그 표현이죠. 전쟁의 함성이 터지고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는 날, 높이 솟은 망대가 무너지는 날, 이 날을 많이 이야기하죠. 물론 2장에서도 날을 이야기합니다만 1장에는 하여튼 이 날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두 다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의미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심판을 하시는가? 그 이유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 5절, 6절 보시면 주에게 맹세하고 주를 섬기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일도 하고 삶도 살아가면서도 밀곰, 우상을 맹세하고 두고 맹세하고 또 주님을 등지고 또 찾지도 않고 그리고 아무것도 여쭙지 않기 때문이다. 아, 이 말씀에 좀 찔리지 않으시나요? 나는 주님께 여쭙는 일이 별로 없는데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주님, 이 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뭐 조금 좀 우리가 각박하게 주님께 여쭙는다면, 뭐 어저께도 제 철을 통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들었는데 Why me? 왜 납니까? 라고 묻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뭔가 마음속에 이렇게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주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묻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이 그게 너무 섭섭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폭력과 속임수를 써서 신전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부패로 말미암아 종교와 정치와 사회를 다 망가뜨렸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이 바로 1장에서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한 민족 한 민족씩을 거론하면서 심판을 선고하세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뭐 그 또 그렛 섬에 사는 사람들, 블레셋, 또 모압, 암몬, 에티오피아, 아시리아 뭐 다 그 짧은 장에 전부 다 거론하시면서 심판을 예고하세요. 예, 멸망을 예고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3장에 들어와서는 그 전반부까지는 예루살렘과 그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세요. 제가 3장 1절과 2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망하고야 말 도성아,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 억압이나 일삼는 도성아,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충고도 듣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구나. 그 안에 있는 대신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다. 재판관들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저녁 1위 때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도 함께 주세요.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는 내가 뭇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또 12절, 13절에도 보시면 내가 이 도성 안에 있는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이스라엘의 살아남는 자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간사한 혀로 입을 놀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다. 그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까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이 스바냐서 마지막에 함께 읽었던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시고 반기신다라는 말씀을 담고 있죠. 세 장을 우리가 전체를 다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 무서운 메시지가 격앙된 가운데, 이렇게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회복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의 속 마음을 이제 막 표현하세요. 강렬하게. 그러니까, 1장에 여기서 언급된 여호와의 날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 심판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사랑과 기쁨의 구원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기도 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스바냐서 3장에 걸친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한번 좀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의 경고 메시지를 꼼꼼하게 잘 살피고 또 읽어보면 다른 선지서에서도 그렇듯이 이 부정적인 표현과 의미가 너무 강렬해요. 적나라하고요. 정말 이것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이렇게까지? 하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좀 당혹스러울 정도로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바냐서를 잘 읽다 내려가다 보면 이 갑작스러운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참 그냥 뭐 사랑하시니까 라고 하면은 그냥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무섭게 전하시다가 아니 이건 또 웬 사랑의 고백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막 너무 기뻐하시고 너는 나의 즐거운 노래이고 막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고 이렇게 하시면 이게 당황스럽다라는 거죠.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엄청 혼나고 야단 맞을 때 기억나십니까? 저는 생생하거든요. 그때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는지도 저는 생생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은 저에게 없었습니다만 만약에 저를 막 야단치던 그 양육자가 태도를 갑자기 확 돌변하더니 내가 너를 진심으로 기뻐한단다. 너 때문에 내가 즐거운 노래를 불러.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도 알지? 막 이렇게 돌변을 시키면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정말 주저앉고 싶겠죠. 도망가고 싶든지. 때리는 것보다 더 무섭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노하시는 성품과 사랑하시는 이 성품이 어떻게 이렇게 선지서를 보면은 밀접하게 붙어 있을까? 아니, 선지자는 생각도 없나? 좀 이렇게 뜸을 들이면서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펼쳐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냥 뭐 이리떼 같은 놈들아, 막 그리고 막, 으르렁거리는 사자들 같은 놈들아, 막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다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기뻐해. 뭐 이렇게 말은, 이거를 선지자는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누가 알아들을 줄 알고 이렇게 같이 붙여놓고 말을 하냐 이것이죠.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질문을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일단 음으로 양으로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선지자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직관적으로 앞뒤 없이 말씀을 전하나 이것이죠. 아, 이것에 대해서 전 뭐 저만 이렇게 궁금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선지자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분들이 이제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가 두 분만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아브라함 헤셸이라는, 뭐 여러분들도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대 신학자이지만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종종 인용되는 그런 아주 탁월한 분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또 이제 또 그들이 보는 관점에서 탁월하니까. 근데 이분이 선지서를 읽다가 가장 인생의 임팩트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예언자라는 아주 두꺼운 책을 썼는데, 그 책은 온통 선지자들에 대한 이제 소개, 그리고 메시지에 대한 해설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헤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론이나 관을 갖고 있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이해만 있었을 뿐이다. 이게 우리 지금 우리 사고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론적으로 연구해서 하나님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그걸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거역하지 못할 실제였다. 실제. 그리고 당황하고 쩔쩔매게 하는 임재였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이들은 다른 생각할 틈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밝히려는 탐색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얻어맞은 증인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으시며 어떤 행동을 취하시는가에 대한 증거자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제 개신교에서 아주 유명한 구약 신학자입니다.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해요. 선지자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두려움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공포를 알면서도 그것을 부인하고 이렇게 꽉꽉 억눌러 왔던 것을 공개적으로 표출시키고 표현하는 소명을 가졌다.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이제 장로님 한 분이랑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본인이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참 감동 깊게 듣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내가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봐 겁이 나서기도 했고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혼날까봐 고동기부여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죠. 그분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그런 포인트가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이렇게 하시는 어떤 그 심판의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좀 가급적이면 좀 부인하고 억누르기를 원하는 그런 그 우리의 좀 위축된 심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표출하고 표현하는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과 공포를 표현할 때는 분석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또 강압적인 언어도 사용하지 않고 은유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스바냐서에도 1장 18절과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그 질투의 불로, 질투의 불이라는 그 은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질투가 얼마나 강렬한 건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 질투의 불로 소멸하리라. 또 1장 15절 같은 데 보면 여호와의 날을 표현할 때 먹구름과 어둠이 덮이는 날, 뒤덮이는 날. 이런 날은 진짜 실제로 뭐 먹구름이 끼고 어둠이 낀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캄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당혹스럽고 꼼짝 못하게 하는 날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런 은유의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66장이죠. 시편은 150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에서 사용된 시적인 표현과 언어들이 시편에서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스바냐서에서 여호와의 날, 즉 종말에 행하실 것들을 직관적인 언어로 표현한다 이 말이죠. 직관적으로 보고 표현해요, 선언해요. 그리고 그날에는 인간은 스스로 설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또한 굉장히 강렬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죠?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입니다. 나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돌아와야 돼요. 지금 돌아오라라는 말의 뜻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잘 믿고 오늘도 큐티했고 오늘도 지금 예배 참석하고 돌아왔잖아요. 아니, 그건 돌아온 거 맞는데 지금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더 깊이, 더 가까이. 기회가 있을 때 주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그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메시지는 백성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큰 목적을 갖습니다. 선지자의 말 중에 돌아오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 오늘은 아니고요. 돌아오라. 이것이 주님의 간곡한 선지자를 통한 간청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성과 논리의 언어보다는 애통과 애도, 곧 조금 좀 우리가 쓰지 않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파토스의 언어를 구사한다라는 겁니다. 파토스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이제 에토스, 이성과 논리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로고스, 이제 말씀과 이것이 이성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에토스는 도덕과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율, 그 다음에 파토스는 감정과 열정 이런 부분을 이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파토스의 언어를 구사한다. 우리가 원하는 로고스, 또 에토스의 언어가 아닌 파토스의 언어로 구사한다. 그냥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직관적이고 열정적인 성격을 갖는 그 선지자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심판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질투로까지 표현되는 주님의 사랑의 본심 또한 표현하고 그리고 그것을 공개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는 심판을 얘기하다 갑자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상반된 그런,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여기고 있지만 선지자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 속에서는 심판과 구원, 그 다음에 진노와 사랑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공개할 수밖에 없는 한 덩어리 두 각도라는 것을 선지자들은 그냥 몸으로 그냥 체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사고와 논리를 앞세웁니다. 사고와 논리를 앞세워요. 뭐 누가 이렇게 비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답답하고 저거는 들을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그러죠. 우리 정말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와 이런 습성과 이런 것에 대한 이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선지서는 어려운 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깊이 깨닫기 위해서 어려운 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선지자들을 공감하고 또 같은 입장에 서려고 애쓴다는, 물론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수준에는 뭐 못 갈지라도 우리가 애쓴다면, 그러면 우리는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내 머리와 내 이성을 통해서 찾으려는 그런 탐색자가 아니라 선지자가 전하는 한 말씀에라도 내가 얻어맞는 그런 증인이 되고 싶은 그런 소망이, 희망이 우리를 더 지배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성도님들이 잘 알아들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는지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야 선지자의 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새롭게 이해하는 그 성경에 대한 더 말하자면 적절한 눈이 띄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항상 같은 그 시각에서만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어떤 거는 산문체고 어떤 거는 시체고, 그죠? 시체라는 게 죽은 몸이 아니라 시어체.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는 굉장히 그 이렇게 잠언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가르침의 그런 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보고하는 형식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 문학의 장르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듯이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오늘 드린 그 소개를 통해서 조금 좀 느끼신다면 이제 앞으로 선지서를 읽으실 때 그렇게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읽고 나서도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몰라도 모르겠다.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난 하나의 말씀에 얻어맞고 싶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서에서 심판과 사랑에 대한 적나라한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찾고, 그죠? 이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스바냐의 하나님 이해 속에서 볼 수 있어요. 두 구절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원하시는구나라고 다 대번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2장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3절.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3장 12절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읽어드렸는데요.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참 이게 이 두 구절 보면은 분명하게 딱 들어오는 공통적인 언어가 있죠. 선지자의 직관적인 하나님의 이해 속에서 백성들이 어떠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것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또 온유한, 온순한 사람입니다. 올바로 살도록 애쓰고, 내 기준으로 말고 하나님 기준으로요. 하나님 기준으로 올바로 살도록 애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화를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라. 주님의 이름이라는 말은 이름이 품고 있는 모든 성품과 능력과 또 계획과 뜻, 이것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온전히 주님께 의지해라. 이 말이죠. 주님은 이것이 사람이 마땅히 살 길이고 마땅히 살 방식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도 보면은 이렇게 끄집어내서 보지 않으면 읽다가 그냥 지나가기 쉽겠죠, 그죠? 제가 끄집어내드렸으니까 이렇게 쉽게 보신 거예요, 지금. 그냥 쭉 읽어가다 보면 이렇게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대인의 방식으로 끄집어내드린 거예요. 직관적으로 끄집어내드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셨으면 다시 한번 주님이 그 우리를 향하신 정말 절절하면서도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주님의 그 태도, 주님의 자세, 주님의 표현, 주님의 마음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딱 느껴지면 아, 네,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겸손하게, 온유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온유하게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영원한 주님의 사랑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사람은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지혜가 많고 명성을 얻고 그리고 파워, 각종 파워, 뭐 돈의 파워, 뭐 권력의 파워, 무슨 뭐 또 무슨 파워 하는 것에 파워가 있으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뭐 이 세상 어느 때에도 예수님은 이런 것들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찾을 때 날마다 있어야 할 주님에 대한 나의 겸손과 온유가 참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축복의 통로예요. 그리고 그 축복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삶으로써 주님이 새롭게 누리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새로운 안목, 새로운 성품, 새로운 가치 이런 등등의 새로움에 해당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내가 받는 것. 그때 내가 비로소 생명력을 받는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러하고 옛날에도 그러했죠. 경쟁과 성공의 사회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된 것이 살아남는 것이 살아남은 것인가? 이 기준은 각자가 다 따로따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잘 살아낸 분인데 나의 삶은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삶은 뭐 그렇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의외로 의연하고 넓고 크네? 정말 인생을 잘 사셨나? 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살아남은 것인가는 우리가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게 얘기하고 이거 토론하다 보면 밤이 지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 하지 말고 이런 건 2차적인 문제로 그냥 놔두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용기를 가져보는 것이죠. 선지자의 하나님 이해를 통해서 종말에, 지금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종말에 주의 은혜로만 설 수 있음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그것은 겸손하고 온유한 자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최상의 사랑의 존재가 되는 길,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배웠으니까 또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날마다 걸어가는 그런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또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정말 그 선지자의 하나님 이해 속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참 얻어맞는 그런 그 복된 축복이 넘치기를 원하고 또 주님께서 합당하고 기쁘게 여기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복이 열리고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